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신약성경 124페이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기독교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사회가 큰 패닉 상태고 또 굉장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 예배로 모이지 않고 각자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근교에서도 제가 어제 듣기로는 임마누엘 장로교회와 상항중앙 장로교회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예배 후에 식사도 하지 않고 또 주중에 있는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다 취소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특히 그렇게 이 근교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특히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그 교회들은 특별히도 그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고 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주일 예배를 쉰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하느냐?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쉬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한국 교회는 전쟁 중에도 주일 예배를 쉬지 않았고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쉬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쉴 수 있느냐 개탄해하시는 목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성도가 누려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이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식민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에 대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도부터 45년까지 주일에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모든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허용했던 교회들입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교회들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문을 닫고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부끄러운 과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예배로 모이는 것도 우리가 모이지 않고 각자 흩어져서 가정예배로 아니면 목장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일반 은총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물이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연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이 자연 법칙은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법칙과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어집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는데 하나님이 신자들만 사랑해서 신자들에게만 비를 주시고 비신자들에게는 비를 안 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비를 주실 때는 신자든 비신자든 똑같이 같이 주십니다. 동등하게 주세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자연 법칙에 순응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 땅에는 중력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9.8m/s로 모든 물체가 떨어집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높은 옥상에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 죽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죽어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저를 곧 지켜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다 죽습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신자든 비신자든 그 자연 법칙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하여 전염되는 것, 접촉을 통하여 전염되는 것도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접촉에 의하여 때로는 공기를 통하여 전염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자연적 현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자연적 현상을 어기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난 하나님이 곧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예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 법칙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진 자연 법칙에 또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관점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문 밖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문둥병자를 부정하다라고 여기셨는데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전염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문둥병은 오늘날 학자들의 그 의사들에 의하면 전염되는 병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둥병은 오늘날 말하는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을 격리시키느냐?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문둥병자가 예배드리러 나왔다. 기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만큼은 좀 지켜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구약 율법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전염병을 막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이웃에 대한 덕을 끼치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심고자 원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취하고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주일 예배, 대예배로 모이지 않고 각자 흩어져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이웃사랑과 덕을 세우는데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핍박과 박해를 피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돌파해야 나가야지 피하는 것은 믿음 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어떻게 하라 합니까?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여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 문맥을 보시면 좀 앞쪽 구절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갈 때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두려운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이 일을 대해서 신학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단순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문둥병 같은 전염병을 가진 사람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격리시켰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바로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죄인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 문둥병자예요.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는 안 되고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만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 사회에 주시는지 잘 깨닫고 회개하고 겸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었습니다. 제 친구도 있는데 추방됐어요. 신자와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세속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벌이셨는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중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 우리는 뭐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사회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제 아내가 그 장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장모님 다니시는 교회도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두 가지를 깨달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대요. 그동안은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요.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보호하지 않으시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 현재 전 세계에서 핍박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은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런 날이 오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걸 느꼈대요. 느끼셨대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교회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우리 교회 문을 닫고 각자 흩어져서 목장으로 예배드려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핍박과 박해는 아니지만 비와 비슷한 현상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래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자각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민감한 상황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경직되고 또 서로를 따가운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침만 하더라도요, 저 사람 왜 그래? 따가운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민감해서 그래요. 중국이나 한국을 다녀왔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 옆에 안 가려고 합니다. 저 왜 나타났어? 이런 눈초리로 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목장이나 성도들 간의 소통의 장소인 단체 카톡방에 정치적인 내용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기의 소견에 따라 상대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분열을 일삼는 일이나 행동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분열되는 것은 사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성도들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아마 오늘 설교를 인터넷으로만 들으시는 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신 그분들께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예배에 오고 싶으실까, 얼마나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염된 건 아니에요. 그냥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시는 모습, 그 성숙된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플까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도 자가격리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전에 그 스와인 플루 있죠? 신종 플루라고 H1N1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전 세계 퍼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2만 명이 죽고 한국에서도 263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던 어떤 유명한 배우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제 딸이 신종 플루에 걸렸었어요.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이 그 주간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설령 전염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 그분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꼭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나를 죄인 보듯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서로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예수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뭐예요? 가족의 사랑은 위기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가족 공동체임을 더 자각하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실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는 게 아니라 네. 이제부터 이제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은 앞에 현수막에 세 번째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삶 속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 전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 전하기. 오늘은 이 세 번째 비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 전하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비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졸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졸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고 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 천국은 어느 곳입니까? 천국이 어디예요? 한글로 천국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꾸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딱 한 군데 예외구절에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에요. 거기만 빼고 전부 다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말해요. 근데 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유독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적용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리고 하나님과 상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거를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건 반쪽짜리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을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소개하죠. 들으시는 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게 좋은 곳 가요? 저 예수 믿을래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좋은 곳이 있대. 그것을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고 정토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적인 또 다른 용어는 낙원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천국은 좋은 곳이야. 지옥이 아니라 지옥과 반대 좋은 곳이야. 예수 믿으면 좋은 곳 가? 나 거기 가고 싶어. 예수님 믿을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좋은 곳이래. 영원히 사는 좋은 곳이래. 거기 가고 싶어. 예수 믿고 그곳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쪽짜리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도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시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특별히 임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것이 맞지만 특별한 통치가 임하는 곳. 그 특별한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영역, 그곳을 봐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것,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천국 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은 잘해요.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갈 미래적 천국말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은 어디입니까? 너희 안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너희 안이 어디입니까? 마음속에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너희가 누구를 가리켜요? 아까 20절에서 누가 질문했었어요? 바리새인들,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습니까? 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너희들 모임, 너희들 모여있는 그 가운데 어몽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있죠.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교에서도 말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극락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요. 우리 어디를 가든지 다 천국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이거는 불교와 다른 종교적 사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셨죠?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절하게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100% 순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 다스림에 순복할 때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있게 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면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already but not yet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이게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그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으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겠죠, 예배. 하루 종일 예배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드립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싫어해. 예배 때마다 졸아. 예배가 지겨워. 이런 분이 하늘나라 가면 어떻겠어요? 거기 가면 확 바뀝니까? 아니에요. 가서도 지겨워. 가서도 졸아. 가서도 싫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따라서 그분들에게는 천국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1시간 드리는 것도 힘든데 우리에게 좀 길어서 2시간 드리는 것도 힘든데 24시간 드려야 되니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연결되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고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믿지 않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음만의 어떤 뭐 고백이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스림 받는 사람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치열한 전쟁 중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아, 잠을 깨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구절은 사실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신학자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구절이 힘든 이유는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비아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는 없는 중간태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중간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거나 주어가 동사에 아주 깊이 관여된 것을 갖다 이제 중간태라고 그래요. 이건 영어에도 없는 태예요. 한글에도 없습니다. 번역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헬라어에는요 중간태와 수동태가 형태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환장하겠죠. 예. 다르면 이게 구분이 될 텐데 아니 형태가 같아요. 수동태로도 볼 수 있고 중간태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그거예요. 이게 대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제규용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비아조마이가 중간태로도 볼 수 있고 수동태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단어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이 단어를 중간태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단어를 수동태긴 수동태지만 긍정적 의미의 수동태로 보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정적 의미의 수동태로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입장은 뭐냐?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모든 의미가 다 통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맞고 두 번째도 맞고 세 번째도 맞습니다. 문법적으로도 맞고 문맥적으로도 맞고 신학적으로도 맞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마태가 이 단어를 쓸 때 이걸 쓰면 아주 애매할 거야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알면서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 풍부한 의미를 다 삼축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의미의 다중성은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의미의 다중성은 천국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개념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풍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인가 세부적으로 좀 잠깐 볼 텐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2016년도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세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 단어를 중간태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천국이 침노하나니 침노당하는 자가 그것을 취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주체가 누구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강압적으로 침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성경이 옛날 NIV 성경이에요. 이사야서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단어를 긍정적 의미의 수동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수동태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침노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침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정적 의미의 수동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노의 주체를 악한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성경이 NASB나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이 이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폭력에 시달리나니 난폭한 자들이 힘으로 천국을 장악하려 한다라고 번역을 해요. 공동번역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자들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방해하고자 핍박과 박해를 가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받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가 요즘 그 언론에 떠들썩한데, 신천지가 일반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빼갑니다. 어떤 경우는 작은 교회에 침투해서 잘 구워 삶아서 그 교회 전체를 통째로 옮기는 일도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휴가로 한국을 갔었을 때 제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초등학교 친구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친구의 부모님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의 부모님을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셨고 열심히 섬기셨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셨고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확 넘어가 버렸어요. 돌아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도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막 웃겼다 울렸다 막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딱하지만 소화하기 힘들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분들은 매일 전만 먹기를 원해요. 먹기 좋은 것만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딱한 음식도 씹지 못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순식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 친구 부모님들이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치기만 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한가족 예배 때 5분 설교 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제가 부교역자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소요리 문답으로, 소요리 문답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 진리를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침노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로 하여금 침노당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침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침노해야지만 침노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침노하지 않으면 침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노하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침노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가 먼저 전쟁을 걸었어요? 아말렉이 먼저 전쟁을 걸었어요. 언제? 그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할 그때에 아말렉이 먼저 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어 이겼죠. 그런데 먼저 공격해 들어갔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침노에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 정복하지 않고 조금 남겨두니까 그 남겨뒀던 민족이 이제 역사적으로 큰 가시가 됩니다. 올무가 되어버려요. 큰 고통을 당합니다. 먼저 침노에 들어가지 않으면 침노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말씀 읽지 않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물론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무슨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도 세상 풍조에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물론 큰 죄는 안 져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짓습니까? 큰 죄는 안 져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보세요.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 설득당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금방 휩쓸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저녁 기도하잖아요. 매일 저녁 기도. 그렇죠? 힘들어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자꾸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힘든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다 압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퇴근하고 또 여기 트래픽이 좀 심해요. 오는데 뭐 1시간, 2시간 걸리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데 교회 나오라고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목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나오셔야 돼요. 왜요? 기도 안 하면 영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부터 우리 삼공부 시작됐는데 숙제를 보고서 기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계진 등록했다 막 이런, 이번 주에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이게 드롭을 해야 될까 말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침노 당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열방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열방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많이 침노에 당했어요. 그 땅을 우리는 침노에 들어가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뭘 원하시죠. 그래서 천국에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관심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몇 구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비로소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시작했다는 말이죠.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선포하셨던 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팔복이 있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하나님의 나라, 중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사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곳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관심 있으셨던 것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 있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난 안심이야,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는데